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우리가 뭐 시진핑이 중국하면 너무 많은 이슈들 우리 많이 접했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 저 뉴스 참 많이 들어봤는데 예. 그러면서 우리가 시진핑의 중국 사회 뭐 경제 철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한번 두 분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시진핑의 경제 철학?
네.
공동부유.
그렇지.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다 같이 잘 살아.
구호라도 그렇게 외쳐보는 거지.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건 좋아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뭔가 성공은 노력의 대가다. 뭐 성공 못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자다. 이런 게 좀 중국 내부의 그런 인식이 있는데
예.
그걸 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현재 중국의 억만장자 중에서 자수성가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흙수저 중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나온 사람?
자수, 억만장자가 중국이... 된 사람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몇 명은 자수성가.
아니,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닐까?
대체로 이제 중국쯤 되면 지금도 이제 2세들이 얼마나 있냐 이런 얘기. 3세는 없지. 우리나라는 지금 3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윈 이런 사람들은
자수성가죠.
우리나라 삼성 현대차는 3세잖아.
거긴 3세지.
LG도 3세잖아요.
네, 네.
SK도
아니 그러니까 2세, 중국이 얼마 몇 명이냐고요.
중국은
모르지.
아, 2세.
대충 100명 중에 대략 몇 명?
100명 중에
1세가 1세대 자수성가?
자수성가. 그럼 1세대란 뜻이잖아요. 다들.
자수성가.
100명 중에
한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라이브 채팅창에는 10명 얘기 나오셨고.
30명.
안 대표님.
3, 4.
지금은,
3, 40명?
지금은 아직 그게 많지 않을까?
98%.
아, 98이에요?
98%.
와, 그럼 되게 많네. 자수성가가 많네.
다죠, 대부분. 다.
그래, 아직은 다. 짧잖아요. 기업이 확 커진 게. 중국은 역사가 짧지.
홍콩이 한 66% 되고 대만이 한 6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굉장히 높죠. 근데 가만 그런데 중국이 옛날에 사유재산 금지됐던 경제 아니야? 오 맞아. 근데 마오쩌둥 시대까지만 해도 뭐 기업, 뭐 토지 다 국가 소유였고 상업은 안 됐고 개인 재산도 뭐. 정치적으로 이제 축적되는 거 금지되는 제한적인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드린 게 뭐냐면 1978년에 덩샤오핑 개혁 개방 이후에야 처음으로 사유재산, 민간기업, 부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78년 이후에.
네, 이거는 기사가 당시 삼중전회가 열렸고 무슨 얘기들이 나왔다 하는 인민일보의 당시 기사예요. 78년에.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내용인데
사진 하나 없이 그러냐 신문.
저 인민일보 저거 글자는 누가 썼습니까?
멋있다. 인민일보.
이게 중국 공산당 뭐 11기 3중전의 공식 발표문 뭐 이 빨간 글씨가 이런 건데 78년 12월 22일에 채택된 내용이 뭐뭐뭐다. 근데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당과 국가의 중심 업무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옮긴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중국의 국가 목표는 혁명이었는데 이제 덩샤오핑이 이때를 계기로 중국이란 나라의 국가 목표를 성장으로 바꾸자.
그때 나온 게 흑묘, 백묘.
맞습니다.
이거. 고향, 흰고향이든.
이겁니다.
하얀고향이든 뭔 상관이냐.
흑묘, 백묘론. 검은 고향이든 흰고향이든 상관없이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향이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고. 성장만 하면
거지.
된다. 결과가 좋으면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거의 뭐 혁명급 발언이었죠. 그리고 그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 먼저 부유하게 하자. 이 사람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난한 곳 도와서 다 같이 잘 살게 하면 되잖아.
예.
라는 내용이 그 뭐였죠? 이 프로님?
선부론.
정답. 선부론이요. 선부론이 등장을 하죠.
부가 먼저다. 네. 선부론.
맞아요. 이때 이후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이제 말이 자리를 잡으면서 농사꾼 중에서도 부자가 생기고 장사에서 돈 버는 사람 생기고 그 처음으로 와 내가 노력하면 인생이 바뀌는구나 하고 믿는 중국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마윈, 뭐 텐센트, 마하텅, 뭐 하이얼 회장 뭐 이런 게 다 대표적인 자수성가 일대.
그래야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맞아요.
기껏 열심히 일하는데 공동으로 나눠봐. 두 번부터는 일하기 싫죠.
그렇게 78년에 덩샤오핑이 야, 마,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하고 문을 이제 활짝 열어주니까 진짜 개천에서 용들이 막 나왔죠. 예. 제가 아까 퀴즈 냈잖아요. 자수성가 비율 98%.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그 이전에는 개인의 부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자수성가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뭐 지난 50년 동안 진짜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믿음이 이제 종교처럼
지금 중국 부자는 1세대 자수성가 부자다.
1세대죠. 그런데
갑자기
그 믿음이
부명 형사하지 않은 난
그 믿음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중국에서?
네.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는 믿음이 완전히 끝났다.
노력해도 왜?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력 안 해도 부자가 되는 거야?
둘 다인 거죠. 둘 다인 거죠.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예요.
아, 물려받은 부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네, 중국의 세습 엘리트층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의 작년에 이제 새로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 70명인데 중국의 억만장자가
뭘 애들 얘기야 3분의 1로 나눠주면 뭐 남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억만장자가 한 470명 된대요.
예.
미국의 절반 수준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만 2,700조 원이래요.
야.
근데 중국의 평균 자산 규모도 이제 17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50년 전에는 1,5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배가 늘었죠? 50년 대비해서 평균 자산 규모가.
자산, 가지고 있는
네.
자산이.
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상위 10%가 전체 개인 자산의 70%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빈익빈 무익.
네. 이 그래프가 뭐냐면 6개 주요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의 상위 10%가 소유한 부의 그 집중도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중국이 사회주의 한때 사회주의 국가.
네. 그래서 X축은 이제 시간 1992년부터 2024년까지고 Y축은 해당 국가의 전체 자산 중에서 상위 10%가 소유한 비중이 몇 퍼센트냐. 그러니까 오늘은 좀 중국 중심으로 보면 1992년에 중국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40% 정도? 그 미만 정도를 소유해서 비교 국가 중에서 보면은 가장 뭐 평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2024년 보면 거의 한 68%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미국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 자체는 놀라운데 부의 분배는 거의 뭐 최악의 변화를 보여준 나라가 됐죠.
원래 경제가 빠르게 잘 성장하는 나라들이 부의 분배도 이른바 사회주의자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저렇게 가요.
그런데 중국은 야 공동부유 주창하는 나라 맞아?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말할 만큼 잘 사는 사람만 엄청 잘 사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나타났는데 자 그럼 여기서 다른 질문. 아까 그 50년 전에 개혁개방 이후에 자수성가한 분들 있죠.
네.
그 회장님들 지금 몇 살쯤 되셨을까요?
아까 70몇 년도라면서요?
뭐 다 그렇게 되겠죠.
78년도? 아까 그러니까
흥묘 백묘론 때 30살쯤 됐다고 가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뭐 당시 20대였다면 지금 한 60대. 지금 그때 30, 40대였으면 70, 80대.
그렇겠네.
네. 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중국 내에서 보유 자산이 5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인 사람들의 연령 구조 변화예요. 그러니까 X축은 또 시간이에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시간.
Y축은 넘는 부자가 빠르게 늘고 있구나.
네, Y축은 전체 초고 부유층 중에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부자들이 급증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 부의 절반 가까이는 60세 이상 노년층 손에 쥐어져 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재벌의 반은 60세 이상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50세에서 59세가 2020년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근데 뭐 이거는 60세 이상으로
그렇지.
편입이 된 거죠.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40대 이하 청장년층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 비중은 바닥을 유지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자수성가 1세대가 고령화되면서 부의 주도권이 노년층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기도 하고 젊은 부자들은 나오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죠?
그것도 지금 오늘 얘기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슬슬 이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많은 재산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들, 딸들한테 가겠죠.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겠죠.
상속세도 없는 나라인데.
중국은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세대 간의 부의 이전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중국은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
한 명밖에 없는데 상속세도 없네.
아, 나이스.
상속세, 대박이다. 보유세 이런 제도가 없어요. 두둥 사회주의 국가에서 상속세가 없어? 아니 뭐
왜?
잠깐 중국은 뭐 그래 뭐 모든 땅이 국가 소유니까 뭐 애초에 내 땅이 없으니까 상속할 것도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땅은 국가께 맞는데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또 내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뭐 회사 주식은 다 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물에서 벌어들인 돈도 내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세금 없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까지 그 지난 10년간 그 상속 관련 소송이 그 지난 10년 대비 5배 가까이가 증가했어요.
형제들이 막 있는 경우에?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 중국 그 최대 음료수 회사 중에 와하하 그룹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 회장님.
어느 쪽 회장님이에요? 왼쪽이?
예, 오른쪽이.
와, 오른쪽이.
오른쪽 회장님이고요.
아니, 우리 고정관념을 가릴 필요는 없잖아.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충칭어우 회장님인데
네.
이분이 2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왼쪽에 있는 딸 켈리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어요.
두 분 다 자기 회사 제품들을 많이 애용을 안 했구나.
네. 그런데?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뒤에 갑자기 나도 사실 회장님 자식이다. 하면서 3명이 등장해요.
대단한 자식들이 나오는구나.
3명이 등장을 해서 이 켈리가 받는 거 우리도 나눠가질 자격이 있어.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한테 약속했어. 1조 원씩은 우리 받아야겠어. 그래서 법적 분쟁이 생겨요.
예.
결국에 이 상속 분쟁으로 작년에 취임 1년 만에 그 그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일이
왜요?
생기고.
왜요? 그것 한다고 그룹 대표에서 네. 물러나요?
아직 이거 해결이 안 됐어요. 이제 중국이 이런 상속에 대한 개념이나 가업승계, 뭐 심지어 유언장 작성.
그런 게 분명하지 않구나.
신탁제도 같은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는 않은
거죠. 저거 다 시행착오가 있어야 마련되는 거니까.
맞아요.
시행착오가 이제 일어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와하 그룹의 상속 문제가 언론에 나오면서 중국 기업들이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집안 뭐 콩가루 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도 문제 생기겠다 야.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자문 그다음에 우리 자산관리 오피스 패밀리 오피스 있죠.
네.
그런 자문 이런 게 막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패밀리 오피스라는 게 원래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 집중이 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 본토에서도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예.
유언장 많이 안 써봤으니까 지금 나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뭐 신탁이든 해외 이전을 하든 이걸 꽉 붙들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작업을 요즘에 엄청 하고 있고 아까 그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거에 따르면 2030년대 중반까지 한 300만 개 가족 사업이 승계될 예정이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저거는 저뿐 아니라 상속세 얘기가 바로 나오겠는데요.
바로 나오죠. 중국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부가 축적되는 데까지 대략 한 100년 정도 걸렸는데 예.
빠르지 중국은 더.
4, 50년 만에 중국이 이걸 해버리는 거죠. 근데 뭐 그래봐야 사실 그거 사용이 한 10% 얘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중산층에게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한 500만 명 정도가 중산층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를 축적한 방식은 그 공공주택의 민영화 덕분이에요.
응?
이게 원래
공공주택의 민영화?
자, 중국은 국유기업이든 뭐 공무원이든 나라에서 제공한 주택에 거의 공짜다 싶게 이제 월세 주고 살았는데
네.
1998년에 부동산 민영화가 되면서 제가 오른쪽은 이거를 그냥 한글로 바꿔봤거든요. 그 집을 거의 뭐 국가한테 상속받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적은 금액을 내고 구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분양을 해버렸구나. 나눠줬구나. 네. 나라 주택을.
근데 이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도시 개발되고 그러면서 집값이 거의 뭐 수십억 원까지 이제 뛰죠. 그러니까 대도시 주민들은 집만 가지고 있어도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06년도 정도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 유학생들이 엄청 늘어날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진짜 더 큰 세계를 보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중국인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100억대 부자들인데다.
거기에서 사귄 친구 중에 중국 여자친구였는데 키도 정말 크고 모델 같아요. 얼굴도 너무 예뻐. 예. 너무 세련되게 너무 예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매일매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학생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학생이 그리고 중국인이 저렇게 돈이 많아? 이렇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 정체가 뭘까? 진짜 머리핀까지 루이비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중국 짝퉁 아니야?
야, 너 어쩌 그 얘기도 서로 했었어. 막 사람들끼리.
너 짝퉁이지.
제 짝퉁일 수도 있어. 했는데 너 어쩌다가 유학을 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솔직하게 자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이 있는데 그 땅이 다 개발이 됐대요. 아하. 그 집들이. 그러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으로 벌었다는 벌어서. 거예요. 그래서 나 부자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일한 외동딸인데 아빠가 전화하면 사고 싶은 거 다 사준다고. 그래서 유학도 가라 그래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직까지 기억에 나는데 걔도 이제 좀 있으면 상속받을 나이 되겠죠.
예.
그렇겠네.
또
그렇겠죠.
그렇겠네.
그 친구. 하여튼 아무튼 그래서
더 생겼을 리도 없이.
아무튼 와. 그래서 그 중국의 도시 주택 소유 비율이 1980년대 한 20%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 증식할 수 있게 되면서 2022년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주택 소유 비율이 96%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막 부동산 침체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가계 자산의 한 70%는 부동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랑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 이제 보통 중산층도 특별한 계층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얘기한 건데 본인 유학 갔다 온 얘기까지 그냥
중간에 곁들어서 중국 부자 이야기.
생생 스토리.
생생하네, 생생해.
네.
제가 또 이프로님 발작 버튼을 살짝 지그시 밟고.
아니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중국은 처음에 그 흑묘백묘.
나도 갔다 올까 그냥 미국. 늦었지만.
늦었어요.
많이 늦었나?
늦었습니다.
50대 후반은 유학 가면 좀 그런가요?
좀 그렇습니다. 교수님으로 가셔야죠.
교수님으로 가기도 너무 늦었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떡하지?
그냥 관광이나 가는 거지 이제는 관광이나.
그렇죠 뭐. 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상속 문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중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세습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아까 이프로님이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한자녀 정책. 옛날에 79년대부터 시작된 한자녀 정책 있잖아요. 그때 낳은 한 자녀가 지금 딱 결혼 정년기거나 뭐 중년에 접어들거나 뭐 그렇거든요.
그럼 한자녀 한자녀가 둘이서 결혼하면
난리 나는 거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두 집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두 분의 자산을 한 자녀가 집중적으로 상속을 받고
상속세도 없이 그대로
그렇게
받고.
상속을 받은 남녀가 결혼하면 그 집 재산도 되네? 두 배로 늘 테고.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부의 집중도가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그러니까 최근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구성한 중산층은 조금 뭐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예.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뿐 아니라 그 자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적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재하다. 근데 이 말이 여기서 한번 또 벌어지는 게 세 번째가 중국의 성장률 둔화인데 경제가 막 빠르게 성장할 때는 그래도 노력으로 좀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었는데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이 이제 둔화가 될수록 기존 자산, 그러니까 무슨 수저냐가 부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있는데 2004년, 2009년, 2014년 그리고 2023년마다 예. 같은 질문을 중국인들에게 던지면서 오늘날의 중국이 과거의 낙관주의에서 비관주의로 바뀌었다는 내용의 논문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형광펜을 해놓은 부분이 이제 결과인데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형광펜이 이제 인적 자본, 경제 시스템, 가정 배경, 가정 환경.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왜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중국 사람들한테?
네. 물었더니 2004년에는 왜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나요? 했을 때 가장 많이 얻은 1등, 1위. 1위가 능력과 재능. 능력과 재능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네. 20년
2등은
전에는.
뭐 노력 아니면 굉장히 그 고학력.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가요라고 물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 질문에서는 1위가 능력이 부족해서였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
2023년에 왜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부자가 되는 요인 1위는 여기 커넥션, 인맥. 인맥이라고 답해요. 2위가 뭐냐? 부유한 집안 출신. 그러니까 20년 전에 1, 2위였던 능력과 노력은 거의 4, 5위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제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믿음이 좀 사라지고 성공한 사람이란 무엇인가라고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면 뭐 대학 어디 나왔는지 뭐 어디 취직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생아 때 미리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비관론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대요. 그러면서 경쟁 회피하고 열심히 해봐야 뭐 하냐. 그러면서 이제 청년 실업률 늘어나는 그런 그렇지.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대체로 저런 얘기할 때는 실제로 저 사회가 저런지를 조사하지 않고 저렇게 보통 설문조사를 해요.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개천에서 용 난다고 생각해? 안 난다고 생각해? 안 난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사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 웃긴 거 아닙니까? 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저게 이상한 게 예를 들면 분명히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중국도 자본주의가 가속화됐을 거잖아요. 20년 동안.
네. 훨씬 더 기회도 많지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훨씬 더 능력 중심의 사회였다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커넥션과 부의 셀습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게 골 때리네.
그렇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탕핑이라는 말도 생기고 그러니까 경쟁에 지쳐서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태도 말하잖아요. 예. 탕핑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바이란이란 말도 들어보셨어요? 바이란이 이제 상황이 나빠도 거기서 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악화되는 대로 두는 태도를 말하거든요. 그것도 몇 년 벌써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의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거의 뭐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 넘었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지표 100명 중에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네. 한 사람이 90몇 퍼센트 대부분이었는데 예전에는
네.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 그걸 보면 그래도 이 프로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 이게 지금 상속이 압도적이구나 혹은 그래도 그 와중에도 계속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이 계속 있구나 그걸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뭐, 다시 뭐라고?
아까 그 지표 100명 중에
100명 중에
초창기니까 100명 중에 처음에는 그 자수성가형 내가 이제 시골에서 영어고사 하다가 재벌 됐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지표가 뭐냐면 억만장자잖아요 억만장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억만장자 중에는 그 뭐 물려받지 않고 어떻게 억만장자가 돼? 아니면 하나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일 때 서로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하던가. 그런데 다만 예를 들면 눈높이를 백만장자 정도로 낮춰놓고 생각한다면 그 예전보다 자수성가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지금이 훨씬 높을 겁니다 아마. 툭하면 백만장자는 되잖아. 뭐 지금 요즘처럼 주식시장에서 웬만하면 뭐 따따블 먹는 시대가 1970년대에 있었습니까? 1980년대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높이를 백만장자 정도로 낮추면
그런 기회는 많을 거다.
지금이 자수성가하기가 훨씬 쉬운 시대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뭐 억만장자가 되는 기회는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주영도 리어카 끌었고 뭐 이병철도 리어카 끌었는데 요즘엔 리어카 끌다가 재벌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면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다시 그럼, 오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재벌 시대가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재벌될 기회는 없어졌지만 간단하게 백만장자 정도 될 기회는 지금이 훨씬 높은데 그럼 무슨 얘기 뭘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부자 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닙니다. 지금이 훨씬 더 부자 되기가 좋습니다. 적어도 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기에는 지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할 때는 이런 거 갖고 와서 얘기하면 되고 저런 거 갖고 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 내가 내 주장 하려는 거니까 우리 사회는 꽉 막혔어 라는 얘기하려면 이거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사회는 탁 트였어 라고 하는 얘기하려면 이거 갖고 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바보같이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 생각이 없으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휩쓸려가고 저런 얘기하고 싶은 사람한테 또 휩쓸려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럴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도 이거 상속세 얘기 바로 나올 텐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공동 부유에 어긋나니까 상속세 당장 진행시켜 할 법한데 예. 놀라운 점은 중국 정부가 상속세나 보유세 부과에 좀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중국이요. 예. 사실 상속세 도입을 수십 년 동안 끌어오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그게 약간 그런 자가당착적인 그런 거 아닐까? 왜냐하면 본인들은 완전히 자본주의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게
그 자본주의처럼 사실 살고 있는데
스토리가 좀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1950년에 중국 시작할 때부터 50년에 상속세 도입하려 그랬었어요. 근데 야 지금 내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경제가 지금 만신창인데 부자들 돈까지 뺏으면 경제 회복이 되겠냐? 그러면서 사유 재산도 이제 사라질 건데 의미 없잖아 상속제 이러면서 도입 실패. 그 다음에 한 93년에 또 한 번 도입 시도를 해요. 야, 93년이면 이제 야 개혁 개방 시작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굳이 또 사람들 의욕을 꺾을 필요 있냐?
아 도입했다가 안 했던 거예요?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계속
굳이 의욕을 꺾을 필요 있냐? 선불은 생각하면 좀 세금은 좀 그렇지 않냐? 하면서 또 실패.
아니 이거 최고 지도자가 도입해 그럼 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무슨 토론까지 했을까?
또 실패. 근데 2013년도에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야 빈부 격차가 이거 심상치 않으니까 한번 추라이 해보자 했는데
또 실패.
당에서 이제 한 자리씩 하시는 분이 반대를 해요. 상속세를 도입을 하면 이제 세금을 내려면 정부가 공개돼야 되잖아요.
예.
자산 공개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포함이잖아. 그러니까 좀 저항이 컸던 거예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만약에 집을 더 팔아 세금을 좀 덜 내려고 아니면 상속세 내기 싫다고 자본을 그냥 다른 나라로 막 빼돌려. 그러면 안 되잖니 하면서 또 실패. 그래서 작년과 올해도 전인대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서 한번 상속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구나.
또 나왔어요. 얘기 또 나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뭐라고 공식적으로 말이 나왔냐면
예.
취지는 공감하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까지 무기한 연기 이렇게 하기로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성장 둔화 우려.
예.
뭐 경기 침체기에 세금을 신설하는 건 좀 독이다. 뭐 이런 뭐 해외 자본 유출 우려 이런 건데 지금 화면을 하나 보시면 이 이코노미스트 뭐 같은 결의 내용인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진짜 말하는 이유는 정치 리스크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부패가 노출된 위험이 크다. 이게 가장 핵심 이유라고 여기서 지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 얘기와는 별개로 또 나오는 얘기가 상속세를 만들면 그 지방정부들은 토지 사용권 팔아가지고 돈 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방 정부의 좀 수입 구조의 타격이 커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건설 회사에 부동산 개발권 팔아서 돈 벌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상속세가 도입되고 사람들이 여러 채 가졌던 다주택자는 보유주택 줄이고 집 많이 안 사고 생전에 증여할 때도 자산 좀 분산 시킬 테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금융 자산으로 자금이 계속 뭐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가 좀 약해질 거야.
금융실명제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일까?
그러면서 지방정부 수입 감소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쉽사리 못 건드는 거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얘기도.
걱정하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중국이 이제 세습 엘리트로 점점 변화를 하면서 그 이면에 좀 좌절한 청년들이 안주하고 경쟁 포기하게 된다면 이제 성장 동력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기사에서 좀 시사하는 얘기고, 예전에 그 한자녀 정책도 그랬고요. 예. 그 뭐였죠? 이 그 고령화 되면서 이제 사회 문제 막 직면하니까 2016년 돼서야 한자녀 정책 없앴잖아요.
예.
그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거품 때도 그렇고 제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중국이 꽤 정책을 오래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상속세.
이런 문제에 너무 느리게 중국이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머지않아서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마지막에 그런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채팅창에서도 사회주의의 의외의 장점 상속세 없음.
자, 어이진 소장님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